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갑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라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간에 야이르 장막이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그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난한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작은 앞에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난한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난한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는 뭐 아이들이 심심해서 울려 노는 것처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그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해야 될 그런 문제고 뭔가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것으로 끝장난다고 하는 어떤 그 긴장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이런 그 말을 대할 때에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떤 전혀 긴장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려오도 그런 말을 통해서 아차, 이건 내 삶을 내가 또 어떻게 또 좀 돌아봐야 되겠나. 이렇게 자기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서 나가지를 못한다는 이러한 점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큰 문제로 좀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고 없다,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쪽으로 가는 게 뭔가 좀 믿음이 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믿음이 있으면은 영생이지만 없으면 심판이다, 이건 멸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긴장감이 없이 덤덤하다. 뭐 그렇다면은 그건 믿음이 있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설계하면서 참 많이 강조한 것이 사람들이 심판을 우습게 여긴다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심판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하늘에 뭐 말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 세상 전체가 통째로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도 사람들은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런 말에 대해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보기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 떠들썩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간다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떠들썩이 온 지구성이 반응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고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그래, 결국 뭐냐면은 아예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끊고 살기를 작정을 하지 않냐는 거죠. 이런 뭐 심판의 문제나 예수님의 피, 뭐 십자가 문제 이런 것은 관심 끊어버리고 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만 관심을 끊고 뭐 하나님 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그렇게 나오면서 오직 관심거리는 교회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온통 관심 있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관심 없고 구원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믿음에 대해서 뭔가 고민해보는 그런 흔적도 없고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해보는 그런 흔적도 없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심판에 대해서 겁을 내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통째로 모여져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를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때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낸 증거물이 된다, 증거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큰 부대자루라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하나의 큰 부대자루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몇 살에 죽든 그게 30살이든 50살인지 간에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인생을 부대자루라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속에 뭐가 담기겠습니까? 50년 살았으면 50년이란 그 부대자루 속에 우리의 50년 동안 산 그 삶이 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에 실려서 멀리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스란히 인생이라고 하는 푸대자리 속에 차곡차곡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을 하면 안 돼요. 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푸대자리를 통째로 다 쏟아 부어가지고 과연 그 속에 담겨있는 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판단되고 구분되고 결정되어지는 그럴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그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양심껏 살아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 인성 속에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도덕적인 행위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대자리 속에 지금 그 흔적이 담겨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뭐 그것 말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부대자리 속에 그 믿음이 담겨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너희의 그 믿음이 담겨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곤란한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였다고 믿음이 공짜로 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푸대자리에 믿음이 담겨 있는가 이걸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맹목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 노래도 그렇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시로도 못 간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 자리에서 아 이게 인간이구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는 없고 하늘에만 있는 그 믿음을 우리한테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집어넣어 주고 나서 너의 그 인생의 부대자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줘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놓고 너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묻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여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우리 것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신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대자리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증거물들이 차곡차곡 담겨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빠져있는 삶이 담기겠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이 그 인생 속에 담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이라는 부대절의 속에 우리의 삶이 담긴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얘기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여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지난 그 주일날도 여자가 참 잘했다. 여자보다 남자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여자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야일이라는, 이런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지난 시간에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이제 된 이야기를 했는데, 드보라가 사사가 돼가지고 바락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야빈이라는 왕의 그 군대장관 시설을 쳐라. 이렇게 전쟁을 해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때 드보라는 하나님이 시스라를 바락에서 붙였다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지시를 한 것인데 바락은 이제는 뭘 보냐면 시스라 가지고 있던 철병도 900대를 보면서 겁이 나가지고 나 혼자 못 가겠다 그러니까 사사인 당신이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던 그걸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 남자가 신앙적인 그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무능한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여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시스라를 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시스라가 전쟁에 패합니다. 패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속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잖아요. 제가 그동안 뭐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몇천 년 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얘기한다. 그걸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지금 우리들 얘기를 지금 하고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락의 이야기도 우리들 이야기고 오늘 야일의 이야기도 우리들 이야기예요. 바락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현실을 고발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말이고 야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락처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락처럼 살지 말고 이 야일의 모습 이게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야일이 시스라를 죽인 이 사건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 뭐냐 먼저 그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야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시스라를 죽였는데 그 시스라를 죽인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느냐 이 점입니다. 쉬운 일이었느냐 우리는 그냥 성경을 뭐 들춰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뛰어든다면 그게 참 쉽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힘센 장수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스라를 죽인 것은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스라는 그때 도망치는 입장이었거든요. 시스라가 뭐 편안하게 유람을 하고 여행을 하면 노는 놀다가 야일의 집에 온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쫓기면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보면은 시스라가 야일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야일이 물 대신에 그 우유를 주니까 그걸 마시고 누가 사람 있는가 물어보는 없다 대답하라 부탁해놓고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깊은 잠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이게 얼마나 피곤한 상태였는가 이걸 의미한단 말이죠. 이렇게 시스라는 심히 피곤한 상태이고 굉장히 깊이 잠든 그런 상태예요. 이런 사람을 죽인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 칼로 푹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목을 뭐 넥타이로 매가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방법 있잖아요. 완전 무방비 상태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말뚝을 들고 그 말뚝을 살짝에 박아 죽여버렸겠는가. 뭐 이걸 보고 어떤 사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말뚝을 갖다가 박아 죽이는 것하고 목 찔러 죽이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목 찔러 죽이는 건 안 잔인하고 말뚝을 박아 죽이는 건 잔인한 것입니까? 그 차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요, 간지를 많이 태우면 죽는다 그래요. 실제 해보진 않았지만은, 사람한테 간지를 많이 태우면 이게 막 웃다 웃다가 날이 탈진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어쨌든 간지를 갖다가 살짝 막 입히면은 웃다가 탈진해 죽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간지를 입혀가지고 웃게다 죽였는데, 이건 그럼 마음이 좋은 겁니까, 여기서는? 그걸 생각해 볼 때에 말뚝을 박아 죽이든 목 잘라 죽이든 간지름을 튀어 죽이든지 간에 죽이는 건 똑같은 건 말입니다. 근데 햇빛은 말뚝을 박아 죽였냐 이건 잔인한 것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야일이 왜 하필은 말뚝을 박아 죽였을까? 그건 얼마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야일이 확실하게 난 한 방에 죽이려고. 왜냐면 칼로 푹 찌르면은 이건 잘못 찌르면 안 죽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찌르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급수만 안 찌르면은. 또 목 졸라 죽여도 목 졸라도 잠이 깨가지고 오히려 지가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말뚝을 딱 박아가지고 죽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말뚝을 박아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뭘 어떻게 죽였는가?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본문에 살짝에 박았다 하는 살짝이라고 하는 관자놀입니다. 여기 이타우면 폭티나면 그게 관자놀인데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 있겠습니까? 망치로 말뚝을 껍질을 박아 붙는데 보면 참 강심장이라 여자가 참 무서워요. 보면은 갑자기 이런 일이 나오노. 신문에 보면 여자가 남편 죽이 독사라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참 여자가 무섭다 그런 얘기 그런 느낌 참 많이 듭니다. 그래 야일도 오면은 강심장이다. 어찌 어떻게 말뚝을 박아 죽였을까?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야일이 시스라를 죽였다는 거, 이게 어렵다, 이런 생각하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스라를 죽인다고 하는데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관계였다. 그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기는 쉬운데 하게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반장 그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돈을 좀 걷어가지고 선생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걸 쉽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하기는 쉽습니다. 안 한다. 말은 쉬워요. 하기는 참 쉬운데 그렇게 하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돈을 걷어가 선생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건 옳지 못한 거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참 쉽지만 단 며칠 끝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말을 하게 되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난감한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가 얽힙니다. 인간관계가. 행여 내가 저걸 거절했을 때 이게 선생님이 알아가지고 내 아이가 미움받지는 아니할까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말이죠. 이 그제는 분명히 나를 좀 좋지 않게 볼 것인데 뭐 이런 생각이 다 겁쳐가지고 애라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주고 말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뭔가 좀 더 편한 쪽으로 나가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기는 쉬운데 하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리저리 얽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상황들, 이런 상황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야엘도 비록 시스라를 죽이기는 했지만은 죽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1절에 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갑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요, 왜 갑자기 이런 구절이 팍 끼어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사기 그 사정 내용을 보면은요,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어디에 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전투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시스라를 이겼다 뭐 도망친다 이런 내용인데 갑자기 겐 사람 헤벨 이야기가 그 중간에 딱 한 구절 뛰어들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볼 때에 그 구절은 빼내버려도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상관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본문과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 해도 하나님 볼 때에는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은 나중에 나오는 야일 이야기 때문에 겐 사람 헤벨의 이야기가 지금 미리 등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겐 사람 헤벨이 누굽니까? 바로 야일의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11절에 오면은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족속을 떠나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홀로 지금 독립을 해가 거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7절에 오면은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합평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을 봐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아이를 압제를 했던 야빈 왕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볼 때 헤벨은 이 야빈의 어떤 힘, 그 권력 이걸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그 야빈을 의지했던 그 야빈의 도움을 받고 살아갔던 이런 사람이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아마 시스라가 야일의 집으로 도망을 친 것도 뭐냐면은 야일의 남편 헤벨이 자기 왕인 야빈과 친하니까 거기 가면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리로 바로 도망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죠. 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미디안 사람이 속한 그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겐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지내면서 야빈과 친분을 가졌다 이런 얘기는 결국 헤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친해주면 좋을 것 같은 힘 있는 야빈을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야일의 남편 헤벨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은 야일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 죽인 것이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라를 죽이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남편이 친하게 지내는 야빈 왕의 수하라는 그런 걸림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남편과 친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가로막고 있다 그 말이죠. 결국 여기에서 야일이 시스를 죽인다고 하는 건 남편에 대해 곤란한 그런 일이라 그 말, 남편에 대해 곤란하다는 것이죠. 남편의 입장을 곤란케 하고 남편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이 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평소 남편이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남편의 친구라 합시다. 그래 대접을 아주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욕을 하면서 하나님 뭔데 그까짓 거 나는 없어서 산다 뭐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해요. 그럴 때에
과연 누가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아니, 실컷 먹여놓으니까 엉뚱소리 하나 쫓아내, 가오라 쫓아내, 쫓아내는 그런 아내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 지옥 간다 욕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당장 그날로 쫓겨날 거예요. 감히 남편 친구한테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 그럴 때 되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욕하죠. 실컷 뭐냐 하면 뭐 엉뚱한 소리 한다고 속으로 욕하죠, 그냥.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어려워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간관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덕을 옹호해 주지를 않아요. 아, 네가 지금 이러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으니까 내가 그거 봐줄게. 이런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 먹고 다 끊고서 오지 믿음만 드러내라 이걸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 이것이 뭐 믿는 가정에서는 이게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안 믿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관계가 있고 여러가지 관계 얽혀가지고 참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문제죠. 그래서 야일이 시스라를 죽였다 이러한 그 상황을 그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인간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입장 생각하지 않고 인간 상식 생각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하게 내고 하나님의 일만 염두에 두고 내 어떤 유익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간관계란 걸림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일의 행동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과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치 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너무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건 주님을 기쁘시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그런 우리 생각을 막아버리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곤란일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입장이 튀어나와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참 희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미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어떤 내 입장과 내 어떤 상황과 내 환경을 갖다가 고수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항상 내 입장이 튀어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마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다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뭘 위해 살아가는지 그걸 드러낸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면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평소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은 그저 내 입장이죠. 내 입장을 생각해버리고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게 하면 넘어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 흔적이 우리 삶에 배어있는 거예요. 오늘 야일도 보면은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오는 일도 야일의 계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야일이 무슨 뭐 한 주간 생활 계획표에다가 목요일 몇월 며칠 날 야일이 뭐 들어온다, 아니다, 시스라가 온다, 뭐 이런 거 계획에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야일로 인해서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야일에 기도를 해가지고 뭐 시스라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야일이 미리 예상한 그런 일도 아니었잖아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일은 주저 없이 시스라를 갖다가 안심을 시키고 죽였더라. 그게 본문을 얘기잖아요. 그 속에서 야일은 무슨 남편과 친한 야빈의 수하다 뭐 이런 생각이 나왔지를 않아요.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야일이 생각한 것은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야빈의 군대장관이다, 하나님의 적이었다, 이것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시스라를 대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지, 뭘 중요하게 하고 살아가는지, 평소에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지, 그걸 묻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면 야일과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뭐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고민되는 건 내 입장이죠.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참 문제는 쉬운데,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항상 내 입장과 내 인간의 상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고민하도록, 갈등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런 나로서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냐,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나누라고 책망하는 게 오늘 본문의 야일이죠. 남편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적이다는, 이것만 생각하고 시스라를 죽인 이 야일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걸 되묻고 있습니다. 야일이 만약 자기 입장을 생각했다면, 남편 입장을 생각했다면, 시스라가 자신에게 도망친 것은 그 야일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런 불만이 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불만이 참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런 불만이 많아요. 왜 하필이면 시스라가 내 집에 도망을 쳐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까지 그 살아오면서 머리에 강하게 남는 어느 사건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산에 중앙교회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도환 씨가 대통령 할 때 그 대학생 데모를 참 많이 했단 말입니다. 데모를 많이 했는데, 그때 언젠가 그 저녁 12시 다 돼가지고 교회 그 벨을 눌러요. 그래 나가보니까 교회 청년이 이제 와 있더라고요. 청년이 와 있어가지고 부탁 하나 하겠다고. 무슨 부탁을 하나. 내 친구가 지금 수배를 당해가지고, 데모하다 수배를 당해가 도망칠 때를 탔는데, 교회, 그, 거기 가면은 종탑이었는데, 종탑에 그 조그만 그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좀 숨어 있으면 안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고민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범인은 은밀지가 있거든요. 감춰 놓았다가 들키면은 나는 또 이거 권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민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고민하다가 거절했는데, 거절한 이유가 뭐 나는 전도사니까 힘이 없다. 장로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제 거절한 거죠. 우리 집사람도 모를 거야. 모르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저한테 상당히 뭔가 남아있는 하나의 찌그러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뭔가 내 입장이죠. 그래, 그런 거 얼마 숨겨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뭐, 진짜 범죄도 아니고 말이죠. 숨겨둘 수 있는 부분이 내 입장 때문에 옳은 줄 알면서도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상황 끼들어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책망하는 게 바로 야일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야일은 오직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을 하며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아, 그때 내가 이런 말 하겠는데. 왜 속으로 말하지? 왜 하필이면 내한테로 왔냐? 내한테로 왔냐?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말이지. 그 생각 퍼뜩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빌려주기 싫단 말이죠. 그럴 생각이 뭡니까? 왜 하필 나한테 오는가 말이죠. 다른 친구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찾아 돈 빌려달라고 자꾸 나를 곤란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럿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나만 낮춰요. 왜 하필이면 나만 낮추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나냐? 이 생각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나만 곤란을 안 당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겠다는 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뭔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남긴가, 이런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필이면 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묻지를 못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라면, 우리에게 있을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만 고민으로 남아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게 마땅하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 도구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떤 상황이 덜컥 벌어질 때에 그것들이 도구가 되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요. 정치를 끄집어내요.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 입장이 살아있는 그런 내가 있다면 내 입장이 살아서 그대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인생이란 푸대자루에 담기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그 푸대자루가 여호와 앞에 다 쏟아 부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샀느냐는 것, 그게 그것으로 다 증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걸 두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들 뭐합니까? 그게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은 거기에 후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다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로 합당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살아가는 게 바로 신자죠. 바로 그런 사람이 평소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 그대로 담기고 있다는 거, 항상 이걸 잊지를 마시고 여러분께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물을 것은,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항상 그걸 물으십시오.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그렇게 묻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일이 시스라를 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과연 누구를 기뻐해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나와서 이제 내 삶을 내어놓고 부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와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